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유다인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에서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교구 최성호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십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오늘 이 말씀은 어쩐지 예수님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칼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칼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보통 자르는 도구입니다. 무엇을 잘라내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묵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군더더기처럼 붙어있는 욕망과 사심, 위선과 교만의 덩어리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의 안이하고 무뎌진 나태와 게으름에 칼을 대어야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은 분별과 선택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갈등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리 없는 화합, 하느님의 뜻을 외면한 채 적당히 타협해서 얻는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거짓된 평화를 깨고 나와서 비록 아픔이 따르더라도 하느님의 정의와 진리를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집착을 끊어내라는 의미의 말씀이 칼을 주러 왔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가족을 미워하고 갈라서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자문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정의나 세상의 안락함이 하느님 뜻보다 앞설 때 그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걸림돌이 됩니다. 하느님을 가장 먼저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내 방식이 아닌 하느님의 방식으로 진정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고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우리의 소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세속적인 기준에서 손해를 보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오늘 하루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적당한 타협을 주님의 칼로, 복음의 칼로 잘라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삶의 첫자리를 하느님께 내어드립시다. 그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일본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은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을 빙자하여 자신을 변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느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성서에 자기의 목숨을 두고도 하느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앞에 두고 맹세하거나 또는 거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이름이 그 소유자의 성격이나 기능을 나타낸다고 믿었고 이름을 알면 그와 교제하고 그를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인간에 의해 조종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도서출판 여백에서 펴낸 최인호 작가의 책 인생에서 예수 마리아밖에 모르는 성 김아가다 이 부분 발췌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1830년 10월 김아기는 천주교 서적을 숨긴 죄로 체포되었다. 열성이 지극한 김아기를 영세시키려고 그녀의 언니는 애를 썼지만 어찌나 머리가 둔한지 몇 해를 가도 예수, 마리아 두 마디밖에 외우지 못했다. 결국 체포되어 신문을 받을 때도 나 같은 여편네는 예수 마리아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해서 김아기가 문초를 받다가 감옥에 들어오면 갇혀있던 교우들은 웃으면서 예수 마리아밖에 모르는 김아기가 들어온다 하고 맞아주었다 한다. 마침내 3년 옥살이 끝에 옥중에서 아가다라는 이름으로 대세를 받고 1839년 5월 24일 서소문 앞 내거리에서 참수형을 받아 순교했다. 이로써 예수 마리아밖에 모르는 김아가다는 우리나라가 낳은 104미 성인 중 한 사람이 되었다. 목수였던 예수께서는 가난한 어부나 세리, 창녀와 같은 죄인을 불러 제자로 삼으셨다.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같은 복음사가들 역시 소위 지식 있는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아닌 보통 사람들이었다. 4대 복음서 중에 하나인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은 루카가 존경하는 테오필로스라는 사람에게 이미 듣고 배우신 것들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걸 알아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쓴 기록이다. 그들은 이처럼 복음서를 거룩한 소명에 의해서 쓴 게 아니라 자신들이 보고 들은 놀라운 일들이 모두 틀림없는 사실이며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때문이다. 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모두 전능하신 하느님을 믿고 그 외아들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음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는 가톨릭 신자들이다. 따라서 우리도 곁에 있는 테오필로스에게 이미 듣고 배운 것들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복음을 써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호하자 이를 지적하는 율법학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들이 잠자코 있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우리가 입을 다문다면 돌들이 소리 질러 주님을 증언할 것이다. 성 기마가다는 50평생 단 두 마디의 복음서를 썼다. 기마가다 복음서의 제1장은 예수이며 제2장은 마리아다.
이제 가톨릭 성가 소개해드립니다. 성가번호 176번 믿음 소망 사랑을 서울의 가톨릭 합창단이 연주합니다. 저의 작품 바 작품으로 752번 예수님 당신께서는 저의 희생명이시나이다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생평화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피크 D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 라이프.com JMP로 국제공정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2000주년을 기념하는 2033년 특별 신년을 위해 함께 협력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6월 30일 교황청에서 콘스탄티노플 세계 정교회 총대주교청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바람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표단은 6월 2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을 맞아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방문단은 같은 날 교황이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주례한 미사에 참여한 뒤 대성당 지하에 있는 성 베드로 사도 무덤에서 교황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교황은 30일 대표단에게 여러분은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우리의 자매교회와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가 우리에게 보내는 형제적 친밀함을 드러낸다며 이번 방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과 더불어 그리스도교 일치라는 거룩한 사명을 증진하기 위해 여러분과 세계 정교회 총대주교청이 보여준 헌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이 만남에서 교회는 2034년에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부활 2000주년을 기념하는 신년을 지내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2033년 부활 2000주년 기념을 향한 여정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교 교단이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분의 증인이 되라는 선물과 부르심을 다시 발견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2020년 들어 경매 시장 활동이 가장 저조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맞다리기 공예를 앞둔 짧은 한 주 동안 경매장은 올해 들어 가장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interest.co.nz가 7월 4일부터 9일까지 모니터링한 주거용 부동산 경매에서는 총 232개의 매물이 나왔으며 이는 올해 들어 주간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치였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 학교 방학, 긴 연휴를 앞둔 짧은 한 주, 그리고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가 겹치면서 경매 시장에는 좋지 않은 여건이 형성됐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경매에 나온 232개의 매물 가운데 99개가 현장에서 낙찰되며 전주보다 약 10%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낙찰률은 전주의 34%에서 43%로 상승했습니다. 낙찰된 부동산 가운데 약 절반, 48%는 각 부동산의 공시 가격과 같거나 그 이상의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방학 기간에는 경매 활동이 다소 둔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번 주 역시 비교적 조용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신 납세자연맹 페이어스 유니언 코리아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립 여당은 근소한 차이지만 여전히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연립 여당은 야권의 58석에 비해 62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예측됐으며 이는 3회 연속 같은 결과입니다. 노동당은 여전히 가장 높은 정당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소폭 하락하면서 2025년 10월 이후 이 조사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노동당 지지율은 31.5%로 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국민당은 0.4%포인트 상승한 30.5%를 기록했습니다. 뉴질랜드 제1당은 0.6%포인트 하락한 10.8%였으며 녹색당은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해 1.1%포인트 떨어진 10.4%를 기록했습니다. 액트당은 0.9%포인트 하락한 6.9%, 데파티 마우리는 0.3%포인트 상승한 3.4%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의석수로 환산하면 노동당 41석, 한석 증가, 녹색당 13석, 한석 감소, 국민당 39석, 한석 증가, 액트당 9석, 한석 감소, 뉴질랜드 제1당 14석, 변동 없음, 데파테 마오리 4석, 변동 없음입니다. 이에 따라 연립 여당은 62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며 야권의 전체 의석수는 58석이 됩니다. 군소정당의 지지율은 기회의당 더 오퍼튜니티 파티가 3.3%, NZ 아웃도어 앤 프리덤 0.8%, 뉴 컨서버티브 0.4%로 나타났습니다. 차기 총리 선호도에서는 노동당의 크리스 히킨스가 2.1% 상승한 19.2%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국민당의 크리스토퍼 럭스는 0.3% 상승한 19.1%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윈스턴 피터스 11.8%, 데이비드 시모아 5.1%, 클로이 스와브릭 4.6%의 순입니다. 지난번 납세자 영맹 큐리아 여론조사 이후 각 정당들은 잇따라 주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당은 의무적인 키세이버 가입 확대 정책과 태양광 설비 금융 지원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노동당은 어프렌티스십 부스트 견습 지원금 확대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처방약 제도 부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녹색당은 새로운 조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액트당은 건강상의 이유로 지급되는 복지수당에 대한 의료 인증 절차 강화와 정부기관 통 폐합을 제안했습니다. 뉴질랜드 제1당은 투표권을 뉴질랜드 시민에게만 제한하는 방안과 오클랜드 시 독립 마우리 법정위원회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녹색당의 해양 및 하천 보호 정책, 액트당의 삼진아웃 절도 범죄 정책, 노동당의 태양광 정책 발표는 이번 여론조사 집계 기간이 끝난 후 발표된 것이어서 이번 조사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인도와의 자유무역 협정에 포함된 인도 투자 촉진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이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해당 내용을 뉴질랜드의 약속이라고 표현한 데 따른 것입니다. 록슨 총리는 오클랜드에서 모두 총리를 공식 초청해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인도 총리가 뉴질랜드를 방문한 것은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토요일 오전 열린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뉴질랜드와 인도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교역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며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날 힌디어 연설에서 뉴질랜드 정부가 향후 15년 동안 200억 달러 미화의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인도에 유치하기로 약속한 것에 대해 두 차례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가 인도의 특별한 성장 이야기에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측 입장을 묻는 질문에 럭슨 총리는 FTA는 어디까지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조항은 지난 4월 뉴질랜드 제1당과 노동당 모두로부터 우려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노동당은 해당 투자 조항이 매우 비현실적이며 사실상 달성이 어렵다고 비판하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인도가 뉴질랜드에 부여한 시장 접근 혜택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2030 로드맵을 발표하고 투자와 기술 협력을 물론 해양 안보, 교육, 관광, 스포츠, 농업, 지역사회 교류 및 무역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뉴질랜드 국방군 의장대가 전통 마오리 의식인 웨로를 통해 건넨 환영 절차를 받은 뒤 록슨 총리와 함께 의장대를 사일했습니다. 이후 양국 정상과 정부 대표단은 공식 양자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뉴질랜드 측에서는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과 크리스 펭크 국방장관이 참석했고 인도에서는 아지트 도발 국가안보보좌관과 비크람 미스리 외무장관이 배석했습니다. 다만 싱가포르와 일본을 방문 중인 윈슨 피터스 외교장관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록슨 총리는 이번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양국 관계에서 중대한 진전이라며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 조직 범죄 대응, 마약 밀매 차단, 금융 범죄, 사이버 범죄, 테러 관련 범죄, 인신매매 및 불법 이민 알선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30 로드맵은 모두 7개 핵심 분야로 구성되며 첫 세 분야는 정치 외교 협력, 국방 및 안보 협력, 무역 및 경제 협력입니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는 해양 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크리스 히킨스 노동당 대표는 뉴질랜드와 인도가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환영하면서도 뉴질랜드가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인도와의 자유무역 협정에 포함된 투자 촉진 조항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모디 총리는 한인디어 연설에서 뉴질랜드 정부가 향후 15년간 약 347억 뉴질랜드 달러, 미화 200억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인도에 유치하기로 약속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반면 어슨 총리는 해당 조항은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약속일 뿐이며 양국 모두 이 같은 내용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히킨스 대표는 양국 해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투자 문제는 FTA 협상 과정에서 오랫동안 존재한 견해 차이였다며 인도가 이 조항을 이해하는 방식은 뉴질랜드 해석과 상당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히킨스 대표는 이런 해석 차이 때문에 앞으로 뉴질랜드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크라이나 오늘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낀 날씨를 보이다가 가끔 비가 온 경우가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에 내일은 약간의 비가 온 뒤 저녁에 개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용준 다이나 스피크 T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 라이프.com JMP 로 국제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성경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석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한 주간 행복하게 지내셨죠? 지난주에 방송 주제가 열등감이었어요. 그 주제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잘 건드려지고 또 성찰거리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고 피드백을 주시면 늦게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 아나운서님과 함께 상의하고 피드백 해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방송 들으시고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지난주에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었지만 자기중심성이라는 주제를 성찰거리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말이 무언지 정의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뭐 교만이라고 해야 되는지 자만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집이라고 해야 되는지 상황에 따라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의 말로 그냥 자기중심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성찰로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아마 방송을 다 들으시고 나면 아, 왜 자기중심성이라고 했는지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미리 내리고 시작하면 이 자기중심성을 왜 자기중심성이라고 했냐면 그 반대되는 그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중심성에 반대되는 개념은 바로 그 하느님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몰입해서 자기 자신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잘못된 오류가 있고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고 그것에 반대되는 면에 그 지점에 하느님 중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그 맥락이 어딨냐에 따라서 자기 중심성을 계속해서 키우는 힘일 수도 있거든요. 한번 천천히 이 방송을 통해서 성찰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 주제를 도와주기 위해 우리는 사무엘기 학원 12장 1절부터 7절 앞부분까지를 성경 본문으로 삼아서 이 자기 중심성을 성찰해 볼 겁니다. 이 사무엘기 학원 12장 1절부터 7절 그 앞부분까지의 내용은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바로 나탄 예언자가 주님으로부터 다윗에게 보내져서 다윗이 했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됐었는지를 알려주는, 일깨워주는 비유와 다윗의 반응 부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 중심성을 어떻게 극복했고 또 자기 중심성에 놓였을 때 어떤 선택을 했었는지를 성찰의 거리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기 중심성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기 중심성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때에만 놓인다기보다 일상적으로도 그리고 보통의 누구라도 그 정도의 차원이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나 이 자기 중심성에 놓이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나쁘다 좋다의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중심성이 우리를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기도 하고 내 자신의 목소리와 내 자신의 선택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게 해주는 그런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과해지거나 정도를 벗어날 때 또는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맥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자신에게만 몰입해서 있을 때에 어떤 특정한 어려움들이 야기된다고 보거든요. 세상이 나를 억지로 음해한다고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좋은 관계로 이어져 왔던 그 공동체가 한순간에 뒤집어져서 바뀌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전에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 대답해주고 서로 교류하던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순간이 되자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나를 모른 척 한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마치 선물처럼 기회로서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잠깐 멈춰서서 돌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과거에 내가 했던 선택과 말과 판단들이 말로는 어떤 지향, 특정한 목적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그냥 내 자신을 확장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선택을 되돌아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이런 자기 중심성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회가 오더라도 쉽게 그런 성찰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준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자신만이라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항변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은 왜 나를 이렇게 대할까라고 스스로에게 묻지만 그 답을 도저히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 점점 매몰차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 무엇인지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죠.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롯이 나만이 살고 있다는 착각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진 것에만 집중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만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돌고 돌아 나를 목적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생각들은 착각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며 다른 사람과 함께 살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사막에서조차 다른 사람들의 삶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살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자기 중심성에 도취되어 있는 이들은 자주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룬 성과, 자신이 이뤄낸 결과만을 자주 강조하고 그것에 몰두하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게으르거나 아니면 방해 요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대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나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에 도취되어 있는 이들은 곧잘 세상과 다른 사람을 암묵적으로 나의 도구로서 대합니다. 물론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하지만 그들이 하는 선택들은 꽤나 자주 세상과 다른 사람을 도구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를 즐겁게 해주는 도구 또는 나의 기분을 맞춰주는 도구 내가 시킨 것을 잘 행하는 도구로서 잘 듣는 도구 뭐 좀 손이 안 들은 도구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세상을 대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공감이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공감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역사나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정작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자기 자신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확장하는 이야기만 하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 사람과는 대화가 좀 잘 되네 라고 여겼을 때 그 대화는 결국에는 그 자기 자신의 주제와 자기 자신의 관심사에 맞춰진 이야기에 그 대화의 주제가 맞춰졌을 때 그와 대화하기 편하다라는 인상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일정 부분 삶 안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당연하죠. 그래야만 합니다. 뭐 철학자들의 용어를 빌려서 그냥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향유적인 자아로 머물러 있는 거겠죠. 내 자신으로 충분한 삶을 우리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모든 생명체는 그게 당연한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에 과하게 몰입해 있는 이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 길게 가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어가 볼까요? 자기 중심성에 몰두해 있는 이들은 세상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사랑 또는 뭐 약한 이들을 향한 연민, 연대, 공동체성, 믿음이라는 가치로 판단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곤 하지만 결국에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오직 자기 자신의 우월함과 자기 자신을 확장시키는 그 생각과 판단에만 맞추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할 때 곧잘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상대방이 모르는 정보를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판단을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성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 자존감이 충만한 것처럼 겉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지난주 방송에서처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족하던 잘하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그것에 맞는 판단과 선택을 하는 것이 성숙한 자아상이고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성에 몰입해 있는 이들은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꽤나 자주 과하게 확장돼 있거나 과하게 비하적입니다. 과하게 비하적이라는 것도 좋은 예가 되는데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하하는 이야기를 하고 학대하는 것 또한 그리고 열등감에 계속해서 스스로를 놓는 것 또한 같은 의미의 자기 중심성에 몰입해 있는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상황과 시간, 맥락이 바뀌면 당연히 다른 결론과 선택을 해야 하지만 기존에 해오던 생각과 판단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 나를 그냥 내버려둬 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합니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 뭐를 알아? 내가 이렇게 비 맞고 서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비를 맞아봤어? 비 안 맞아봤잖아? 라고 스스로를 변명하기만 하지 비를 피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 맞고 있는 내 자신을 누군가가 알아봐주고 힘들지? 춥지 않니? 비가 어때? 라고 물어오는 그 잘못된 자기 중심성에 박수를 보내는 말을 들을 때면 그런 잘못된 자아상이 계속해서 충족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과한 자기 비하도 또 다른 의미의 자기 중심성이라고 그것에 몰두해 있는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자기 중심성에 몰입해 있을수록 세상이 나를 함부로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판단에 옳은 적합한 선택은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옳게 맺어오던 관계들도 함부로 단절시켜버리는 그런 선택들도 합니다. 그럼 믿음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 또한 자신의 자기 중심성을 그것에 박수를 치는 그런 도구일 뿐입니다. 그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신부인이 성직자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자면 뭐 저의 예를 들어자면 제가 만약에 자기 중심성에 몰입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섬기고 있는 하느님도 제가 생각하는 저의 올바른 사제상에 화답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하느님을 찬양하면서도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는 제 자신을 찬양하는 것에 몰두한다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희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있는 내 자신에 몰두하는 것이죠. 예전에 방송을 했었던 12월 달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 베르나데트의 노래에서 나오는 수녀님의 예, 마리 테레즈 보주 수녀님이 놓였었던 그 유혹 부분도 이 자기 중심성하고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성녀에게 일어난 그 성모님 발현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성녀와 지냈지만 못 믿으셨거든요. 그 이유가 가장 열심히 희생하고 단식하고 편태까지 스스로에게 가하며 열심한 신앙인이었지만 사실 하느님께 마음을 열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열심한 자기 자신에게 몰입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한마디로 자기 중심성에 몰두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마리 테레즈 보주 수녀님이 그랬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 베르나데트의 노래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에 몰입해 있는 경우에 신앙마저도 자기 자신을 꾸미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과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보이긴 하지만 과하게 판단하는 것도 스스로를 지키고자 애쓰는 또 다른 힘 같아요. 이미 크고 정상적으로 성숙한 사회인으로서 판단할 수 있고 믿음이 더 이상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자리 잡지 않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가졌었던 믿음에 대한 어떤 생각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 또한 자기 중심성에 몰입해 있는 태도라고 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벌하시지 않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나의 부모님이 또는 주일학교에서 아니면 잘못된 사회가 알려준 하느님에 대한 상이 그대로 바뀌지 않은 채로 매일매일 답습해가며 그 모습에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태도를 유지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 중심성은 확장된 자기 자신이겠고 자기 자신을 하느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왜곡된 자기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에 성공하건 아니건 전혀 관계가 없어 보여요.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태도가 바로 자기 중심성에 몰입해 있는 태도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멈춘 채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환호를 기다리며 그냥 자기 자신으로만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위로가 필요해. 실패했으니 나에게 위로해줘 라고 스스로에게만 집중합니다. 나만이 관심사이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최유리가 부른 당신은 누구시길래 입니다.
왜 나를 그렇게 걱정스러운
최유리가 부른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었습니다. 노래가 참 좋네요. 그러면 이 자기 중심성에 대한 결론을 좀 내리고 성경을 봐야 되겠죠. 이 자기 중심성의 결과는 그래서 오히려 건강한 자아상을 훼손시키는 것 같아요. 진정한 관계를 해치게 되고 수단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비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이와 모든 것에 대해 수단으로 그것들을 대하다 보니 그런 암묵적인 입장은 관계를 깊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표면적인 관계로 충분히 관계 맺고자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갈망이 채워지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성의 왜곡이 자기 중심성에 몰두한 태도가 개인적으로는 현대의 문화도 이런 것을 좀 조장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자신의 필요와 내 자신이 바라는 것만 쫓아가서는 그 어떤 갈망도 채워지기 어렵거든요. 우리는 하나를 먹는다면 그 다음엔 두 개를 먹고 싶잖아요. 우리는 늘 항상 우리의 갈망은 영원을 닮아있기 때문에 하느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갈망 자체는 영원을 향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추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방향이 나에게로 향해 있다면 그 자기 중심성은 이 세상 속에서 현대 문화 속에서 또 왜곡된 상태로 마치 멋있는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확대하여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해 있는 게 좋은 삶인 것처럼 왜곡돼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르러서는 허무와 그리고 모든 관계의 파괴 그리고 표면적인 관계만 남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수단적으로 맺은 관계는 결국에 스스로도 수단으로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한 근원적인 불안에 놓이게 돼요. 자기 자신이 상대방을 수단으로 바라본다면 자기 자신이 그 안에서 예외가 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엔 자기 자신마저도 그렇게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근원에서 벗어난 선택들을 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기 학원 12장 1절부터 7절 앞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자기 중심성에 몰입해 있는 태도에 대해 좀 성찰을 이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탄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탄이 다윗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매우 많았으나 가난한 이에게는 자기가 산 작은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이는 이 암양을 길렀는데 암양은 그의 집에서 자식들과 함께 자라면서 그의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의 잔을 나누어 마시며 그의 품 안에서 자곤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이 암양이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길손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자기 양과 소 가운데에서 하나를 잡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잡아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하여 몹시 화를 내며 나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런 짓을 한 그 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는 그런 짓을 하고 동정심도 없었으니 그 암양을 네 곱절로 갚아야 한다. 그러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부분 사무엘기 학원 12장은 전체를 보면 아주 오래된 전승도 담고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사무엘기에 나오는 그 다윗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좀 간략한 개관을 하겠습니다. 다윗은 여러 번 같은 선택을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사울로부터 도망가죠. 사무엘기 상권 19장에서요. 20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사울에게서만 도망간 것이 아니라 사무엘기 학원 15장과 16장에서는 압살롬에게서도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아비사이가 다윗에게 그 상대방을 죽이자라고 하는 요청도 하는데 그것 또한 반복돼요. 사무엘기 상권 26장에서 그리고 학원인 16장 9절에서 아비사이는 다윗에게 시므이를 죽이자, 누구를 죽이자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청을 똑같이 두 번 거부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와중에 아히멜렉에게서 먹을 것을 받고 치바에게서 먹을 것을 받습니다. 사무여기 상권 21장과 사무여기 학원 16장에서 각각 반복되고 있죠. 아키스에게서 저주를 받는데 나중에는 사무엘기 학원 16장에서 심의에게서도 다윗은 저주를 받습니다. 사울을 살려주는 선택 또한 두 번 반복해요. 사무엘기 상권 24장에서 그리고 사무엘기 상권 26장에서 두 번에 걸쳐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살려줍니다. 그리고 요나탄과 맺는 계약도 이것은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 반복되는데 사무엘기 상권 18장 그리고 20장, 23장에서 각각 반복이 됩니다. 사울과 그의 가족의 원수를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갚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게 되니 그것의 원수를 갚고 사울과 그의 가족에 대한 원수 또한 갚습니다. 사무엘기 하권 1장과 4장에서 각각 다윗은 반복해서 선택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은 사울이 했던 일을 반복하기도 하고 같은 일을 청을 거부하기도 하며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반복 속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아지냐면 반복되는 임무를 비교하게 되고 그 선택들의 진정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됩니다. 특히 사울과의 비교에서는 사울의 선택과 다윗의 선택이 극명하게 대비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사무엘기 상권 13장부터 14장까지 사울은 필리스타인들과 전쟁을 벌이죠. 그리고 그 승리 때문에 왕위를 공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아말렉족과 전쟁을 벌이고 승리를 거둡니다. 이렇게 두 번 반복된 전쟁에서 사울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결국에 전리품과 관련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15장 9절부터 이어지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왕위에 머물지 못할 것이라는 신탁을 듣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도 사울처럼 필리스티아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사무엘기 상권 17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 승리는 사울에게 그의 존재를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사울과 같이 아말렉족과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런데 그는 사울과는 대비되는 행보를 보입니다. 사무엘기 상권 30장에서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대로 따르고 전리품을 공정하게 사람들과 나눕니다. 사울과 다윗의 선택이 비교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반복되는 전쟁을 통해 주님에 대한 충실함과 불충실함, 공정함과 탐욕이 각각 대비되게 되는 겁니다. 군사적 능력을 갖추었고 주님의 뜻에 충실했고 공정한 인물이라고 사무엘기 상권과 학원의 저자들은 다윗에 대해 그렇게 서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이라고 하는 문학적인 기법이 사용된 것이라고 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달아나는 두 번의 상황, 사무엘기 상권 19장과 20장에 나오는 그 상황도 압살롬과의 관계에서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총 네 번 도망가는 거죠. 사무엘기 학원 15장과 16장에서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도망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반복적으로 위협당하여 죽이라고 하는 어떤 그 청도 거부합니다. 반복적으로요.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거듭해서 듣지 않고 살려주고 그럼으로써 다윗은 그 의도의 순수함을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 중심성에 몰입해 있는 태도를 성찰하기 위해 보고 있는 사무엘기 학원 12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죠. 1절부터 7절 앞부분까지를 보았습니다. 나탄은 다윗에게 그 이전에 일어났던 우리아와 그 사람의 아내와 있었던 일들에 대한 탓을 주님의 심판을 그 꾸짖음을 우화적인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우화의 핵심 주제는 바로 가난한 이와 부자인 사람의 대조거든요. 한쪽에는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느니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대조됩니다. 그런데 부자가 했던 죄는 두 가지의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죄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함부로 취하였던 도둑질과 같은 거죠. 그런 죄이고 두 번째 죄는 그것에 대해 전혀 자비심과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다윗이 분노하는 이유가 그런 짓을 하고 동정심도 없었으니라고 두 단계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리하면 나탄 예언자가 다윗에게 들려주는 그 부자의 죄는 도둑질을 하였다는 탐욕과 그리고 탐욕과 더불어 동정심도 없는 자비심 없는 상대방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그러한 감정까지 그 감정의 죄까지 선택의 죄를 짓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정확하게 다윗에게 대입되거든요. 다윗은 이미 혼인을 맺은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신하와 수많은 시녀들 그리고 넓은 왕국, 힘 있는 왕국까지 있었지만 자신의 부하의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성서 신학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부분이 있는데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런 짓을 한 그 자는 죽어 마땅하다라는 5절 부분입니다. 이 5절에서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다소 의역해서 나오는데 원어는 그냥 그 사람은 죽음의 아들이다라는 정도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뭐 해석하기에 따라 그 자는 살인자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 죽어야만 한다라는 당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자기 중심성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다윗은 나탄의 비난에 의하면 전형적인 자기 중심성에 몰두해 있는 사람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내리는 결론, 다윗이 하고 있는 분노는 굉장히 정당하죠. 그렇죠?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런 짓을 한 그 자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게다가 6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둑질과 동정심 없음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여 정확한 판단을 왕으로서 내리고 있습니다. 재판관처럼 보이죠. 그런데 정작 자기 중심성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좋은 판단과 좋은 왕으로서의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했던 선택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탄이 왜 여기에 왔는지, 굳이 이곳에 와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분노는 했지만 자기 자신은 돌아다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다윗은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여 눈이 가려진 채로 그러한 선택을 했던 다윗은 자기 중심성에 몰입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성찰거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나탄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하죠. 그 이후에 다른 말들이 이어지기는 합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정확한 지적, 그 아픈 지적이 사실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약과 같다고, 해결책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망가고 다른 말로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그래야만 했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공감하지 못하고 도둑질까지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나탄이 했던 그런 지적이 우리 스스로에게 또 때로는 필요하다면 그 자기 중심성에 몰두해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말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말,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 자기를 수용하는 출발점이죠. 다른 사람 말하지 마라. 너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너는 옳은 왕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옳은 재판을 한 것처럼 신용하지만 사실은 그런 좋은 재판을 내리는 너 자신에게 몰입해 있을 뿐이다. 라고 나타는 아프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윗의 선택이 어떠했는지는 노래 듣고 와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치환이 부른 You Are Not Alone입니다.
나의 고통의 길 나의
주가 주신 이 길일까 가지 않을 수 없는 길 그대 패배의 길 그대 좌절의 길 누가 주신 그 길일까 포기할 수
안치환이 부른 You are not alone. You are not alone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이제 다시 사무엘기 하권 12장으로 돌아가 보죠. 다윗은 나탄의 그 정확한 지적을 받아들고 이전에 자기 자신의 자기 중심성에 몰입되어 있던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치 꿈을 깬 것처럼 그리고 한 대 크게 얻어맞은 것처럼 수용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13절에 그때 다윗이 나탄에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하고 고백하였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자기 중심성에 몰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정확한 직시와 수용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사무엘기 하권 12장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정리해 보죠. 의외로 자기 중심성에 몰두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모르는 경우가 꽤나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그 필요도 꽤나 자주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선택들이 사람들로부터 공감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해오던 선택들을 반복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은 오히려 더 커지고 표면적인 자기 자신의 자아상을 채워주는 자기 자신이 가상으로 상정해놓은 자아상을 채워주는 이들과의 표면적인 관계만 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럴수록 점점 커지는 구멍처럼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근원적인 갈망에 눈을 돌리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진정한 관계 맺음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점점 자유롭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견하게 되었을 때 큰 심리적인 위기에 놓이게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 자체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죠. 그러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이 했던 그 태도입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근원적으로는 하느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는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의 삶은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찰나와 같은 삶일 뿐이고 내가 최선을 다해 이루고자 하는 것들도 먼지와 같이 사라질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여 지금 이 현재의 관계 맺음과 사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주는 근원적인 약이라고 봅니다. 누군가가 주는 사랑 또는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바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주기에는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저도 또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과 같은 그런 자기 중심성에 몰입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향처럼 우리는 사랑을 지향해야 하죠. 누군가가 내가 만들어오는 허상에 박수를 칠 때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하느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누군가가 자기 중심성에 몰입해 있다면 그에게 함부로 박수를 쳐서는 안 됩니다. 그의 허상에 응원해서는 안 되죠. 사랑을 위해 나탄 예언자처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관계가 끊어져야 될 때도 있겠죠. 포기가 아니고 기도이겠습니다. 그래요. 한 주간 이 자기 중심성에 대해 성찰하시면서 기쁘게 하느님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84편 지휘자에게 기티세 맞추어 코라의 자손들 시편 만군의 주님, 당신의 거처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주님의 앞뜰을 그리워하며 이 몸은 여유어 갑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향하여 제 마음과 제 몸이 환성을 지릅니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마련하고 제비도 제 둥지가 있어 그곳에 새끼들을.
사랑의 생평화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크 D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주회 라이프.com JMP로 국제공정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공식 현금금리 OCR 인상 후 시중은행들도 대출금리를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니 파괴된 핵시설물을 재건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부정선거 첫 결과 한미동맹 강화를 표방하는 자유와 혁신당이 창당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램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2000주년을 기념하는 2033년 특별 신년을 위해 함께 협력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6월 30일 교황청에서 콘스탄티노플 세계 정교회 총대주교청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바람을 밝혔습니다. 종교회 대표단은 6월 2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을 맞아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방문단은 같은 날 교황이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주례한 미사에 참여한 뒤 대성당 지하에 있는 성 베드로 사도 무덤에서 교황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교황은 30일 대표단에게 여러분은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우리의 자매교회와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가 우리에게 보내는 형제적 친밀함을 드러낸다며 이번 방문에 감사드리는 것과 더불어 그리스도교 일치라는 거룩한 사명을 증진하기 위해 여러분과 세계 정교회 총대주교청이 보여준 헌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이 만남에서 교회는 2033년에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부활 2000주년을 기념하는 신년을 지내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2033년 부활 2000주년 기념을 향한 여정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교 교단이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분의 증인이 되라는 선물과 부르심을 다시 발견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공식 현금금리 OCR 인상 조치 이후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잇따라 올리면서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중앙은행의 매파적 통화긴축 선호 통화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모두 상향 조정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고물가 압력이 지속되는 한 중앙은행이 당분간 높은 수준의 기존 금리를 유지하거나 추가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몇 달간 모기지 금리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어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 갱신 시 재정적 충격이 예상됩니다. 반면 예금 금리도 함께 상승하면서 저축성 자산을 보유한 이들에게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한 거시 경제 환경 속에서 대출자들에게 장단기 고정금리의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하고 가계 재정의 완충 장치를 확보하는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고용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뉴질랜드의 실질 임금 성장률이 선진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뉴질랜드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고물가 위기가 시작된 2021년 초와 비교해 현재 약 6.4% 감소했으며 이는 조사 대상인 3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실질 임금이 전년 대비 2.2% 성장한 반면 뉴질랜드는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웃 나라 호주 역시 큰 타격을 입었으나 손실분의 16%를 회복한 것에 비해 뉴질랜드는 단 10%만 회복하는 데 그쳐 가장 저조한 회복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임금 정책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뉴질랜드의 고질적인 낮은 노동 생산성이 지목됐습니다. 뉴질랜드 근로자가 1시간 동안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는 OECD 상위권 국가들과 비교해 약 40%나 뒤처져 있으며 멕시코, 그리스, 포르투갈 등과 비슷한 그룹으로 묶이는 굴욕을 안았습니다. 실업률이 낮고 고용시장 자체는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정체와 비효율적인 자본 배치가 맞물리면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구매력과 생활 수준은 전례 없이 후퇴를 겪고 있습니다. 최신 납세자연맹 택스페이어스 유니언 규리와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립 여당은 근소한 차이지만 여전히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연립 여당은 야권의 58석에 비해 62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예측됐으며 이는 3회 연속 같은 결과입니다. 노동당은 여전히 가장 높은 정당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소폭 하락하면서 2025년 10월 이후 이 조사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노동당 지지율은 31.5%로 0.7% 하락했습니다. 국민당은 0.4% 상승한 30.5%를 기록했습니다. 뉴질랜드 제1당은 0.6% 하락한 10.8%였으며 녹색당은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해 1.1% 떨어진 10.4%를 기록했습니다. 액트당은 0.9% 하락한 6.9%, 티파티 마오리는 0.3% 상승한 3.4%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의석수로 환산하면 노동당 41석, 녹색당 13석, 국민당 39석, 액트당 9석, 뉴질랜드 제1당 14석, 테파티 마오리 4석입니다. 이에 따라 연립여당은 62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며 야권 전체는 58석이 됩니다. 군소정당 지지율은 기회의당 더 오포추니티 파티 3.3%, NZ 아웃도어스 앤드 프리덤 0.8%, 뉴 컨서베이션 컨서버티브 뉴 컨서버티브 0.4%로 나타났습니다. 차기 총리 선호도에서는 노동당의 크리스 히킨스가 22.1% 상승한 19.2%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국민당의 크리스토퍼 럭스는 0.3% 상승한 19.1%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들을 이어 윈스턴 피터스 11.8%, 데이비드 시모아 5.1%, 클로아 스와블릭 4.6% 순입니다.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틱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DynaSpeak.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지난번 납세자혁명 코리아 여론조사 이후 각 정당들은 잇따라 주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당은 의무적인 키세이버, 가입 확대 정책과 태양광 설비, 금융 지원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노동당은 어플렌티스십, 부스트, 견습지원금 확대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처방약 제도 부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녹색당은 새로운 조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액트당은 건강상의 이유로 지급되는 복지수당에 대한 의료 인증 절차 강화와 정부기관 통폐합을 제안했습니다. 뉴질랜드 제1당은 투표권을 뉴질랜드 시민에게만 제한하는 방안과 오클랜드시 독립마오리법정위원회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녹색당의 해양 및 하천 보호 정책, 액트당의 삼진 아웃 절도 범죄 정책, 노동당의 태양광 정책 발표는 이번 여론조사 집계 기간이 끝난 이후 발표된 것이어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들어 경매시장 활동이 가장 저조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맞다리기 공예일을 하루 앞 맞다르기 공예일을 앞둔 짧은 한 주 동안 경매장은 올해 들어 가장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터레스트.co.nz가 7월 4일부터 9일까지 모니터링한 주거용 부동산 경매에서는 총 232개의 매물이 나왔으며 이는 올해 들어 주간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치였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 학교 방학, 긴 연휴를 앞둔 짧은 한 주, 그리고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OCR 인상 발표가 겹치면서 주택 경매 시장에는 좋지 않은 여건이 형성됐습니다. 다소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경매에 나온 232개 매물 가운데 99개가 현장에서 낙찰되며 전주보다 약 10%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낙찰률은 전주의 34%에서 43%로 상승했습니다. 낙찰된 부동산 가운데 약 절반, 48%는 각 부동산의 공식 가격과 같거나 그 이상의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방학 기간에는 경매 활동이 다소 둔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번 주 역시 비교적 조용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리스토퍼 록성 총리는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 FTA에 포함된 인도 투자 촉진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이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해당 내용을 뉴질랜드의 약속이라고 표현한 데 따른 것입니다. 록성 총리는 오클랜드에서 모디 총리를 공식 초청해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인도 총리가 뉴질랜드를 방문한 것은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토요일 오전 열린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뉴질랜드와 인도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교육 구매를 두 배로 확대하며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날 힌디어 연설에서 뉴질랜드 정부가 향후 15년 동안 200억 US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인도에 유치하기로 약속한 것에 대해 두 차례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가 인도의 특별한 성장 이야기에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측 입장을 묻는 질문에 록슨 총리는 FTA에는 어디까지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조항은 지난 4월 뉴질랜드 제1당과 노동당 모두로부터 우려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노동당은 해당 투자 조항이 매우 비현실적이며 사실상 달성이 어렵다고 비판하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인도가 뉴질랜드에 부여한 시장 접근 혜택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스 히킨슨 노동당 대표는 뉴질랜드와 인도가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환영하면서도 뉴질랜드가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 FTA에 포함된 투자 촉진 조항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모두 총리는 힌디어 연설에서 뉴질랜드 정부가 향후 15년간 약 347억 뉴질랜드 달러, 미화 200억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인도에 유치하기로 약속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반면 록슨 총리는 해당 조항은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약속일 뿐이며 양국 모두 이 같은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히킨스 대표는 양국의 해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투자 문제는 FTA 협상 과정에서 오랫동안 존재해온 견해 차이였다며 인도가 이 조항을 이해하는 방식은 뉴질랜드의 해석과 상당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히킨스 대표는 이런 해석 차이 때문에 앞으로 뉴질랜드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히킨스 대표는 이번 방문 기간 중 모디 총리와 직접 대화를 나눌 기회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특히 양국 간 직항 노선 개설, 뉴질랜드의 기술과 전문 지식 공유, 인도 시장에서의 기업 협력 확대 등 새로운 협력 가능성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즈웰 라이프 슈가 프리 시온 드롭스 천연 미네랄 캔디를 소개합니다. 바닷물 속에 80가지가 넘는 천연 미네랄 성분들을 고농축해 캔디 하나를 담았습니다. 방류 완전 제로, 무과당이라 깔끔합니다. 이즈웰 라이프 무과당 시온 드롭스 천연 미네랄 캔디입니다. 또 하나 이즈웰 라이프 보이스 오브 엔젤 고함량 프로폴리스 캔디도 소개합니다. 100% 뉴질랜드산 마누카 꿀 10%와 뉴질랜드산 프로폴리스 0.5%, 여기에 상쾌한 유칼립투스와 멘톨까지 좋은 원료를 아낌없이 담아 자신있게 보내드립니다. 보이스 오브 엔젤 고함량 프로폴리스 캔디 웹사이트 easywelllife.com 카카오톡 아이디 jamilee99 전화 027-888-3307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국제뉴스입니다. CNN이 10일 현지 시간 국제안보연구소와 협력하여 공개한 새로운 위성 사진들은 6월 초 일한 노동자들과 차량들이 여러 핵시설로 추정되는 곳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성으로 파괴된 핵시설로 추정되는 곳을 재건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란의 파르친 군사단지 내에 위치한 탈레간2라는 시설에서 위성 사진을 통해 작업자들이 미군 폭탄이 뚫고 들어간 구멍 주변을 파내고 철근망으로 덮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연구소는 인근에서 콘크리트 믹서 트럭들을 확인했는데 이는 아마도 시설의 콘크리트 지붕을 재건하기 위한 준비의 작업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제안보연구소는 이번 작업은 현장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이전에 상실했던 능력을 재건하고 재구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시설은 2024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처음 파괴된 후 이란 정권이 재건을 시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020년 3월 다시 공습을 가했습니다. CNN은 탈레간 시설이 이란 전역에 걸쳐 위성 사진의 건설 활동이 포착되는 여러 의심스러운 핵시설 중 하나라고 보도했으며 이는 이란이 6월 말 전쟁 중단을 위해 미국과 체결한 양해각서를 다시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에는 이라는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최종 핵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핵 프로그램의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동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연방재무부는 10일 현지 시간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무즈타파 하메네이의 개인 은행가를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이란 최고 지도부의 이익을 제공하는 그의 해외 자산 네트워크를 겨냥한 것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은행가 알리 안 사리는 이란 국적자로 두바이에 거주하며 이란 정권과의 연줄을 이용해 정부 자금을 횡령하고 전 세계적인 투자 부동산 및 금융자산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습니다. 정부 기관에 따르면 그의 노력은 최고 지도자 자신뿐만 아니라 이슬람 혁명 정권을 유지하는 임무를 맡은 준 군사 조직인 이란 혁명 수비대를 부유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소위 최고 지도자는 정권이 무너지는 동안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며 재무부는 그와 정권 엘리트들을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이란 국민을 위해 이러한 자산을 보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는 이란 이번 새로운 제재 조치가 이란이 이달 초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한 데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안사리와 그의 네트워크에 대한 제재 외에도 제재 대상인 이란 은행들을 위해 자금을 이체하는 이란 환전사들을 겨냥한 조치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부정선거 세력 척결과 한미 동맹 강화를 표방하는 자유와 혁신이 창당 1주년을 맞아 공식 기념행사를 성은에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합리적 보수 정착의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자유와 혁신당 당대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는 12일 창당 1주년 기념식에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자유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혁신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자유와 혁신, 창당 1년도 안 된 신생정당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원 여러분들의 공로라고 당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돌렸습니다. 황 대표는 한미동맹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당, 한결같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외치면서 부정선거와 싸워온 정당, 반국가 세력과 맞서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정당, 청년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정당, 통일을 말하는 정당이 바로 우리 자유의 혁신이라며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이재명 하야 운동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넷.co.ng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66원 18전, 한국에서 보낼 때 874원 84전, 한국에서 받을 때 857원 52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후에도 오늘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낀 날씨를 보이겠으나 가끔 비가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약간의 비가 온 뒤 저녁 때 가서 개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g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피크 T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책, Voice of Angel, easywelllife.com,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캐시얼 게시판입니다. 다카파나 윈터 라이타네입니다. 이 무려 가족 친화적인 축제는 다카파나 시내를 빛과 창의성 그리고 공동체가 어우러진 환경 환상적인 겨울 왕국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명 예술가 앵거스 미오가 기획한 이 행사는 몰입형 조명 예술 라이브 공연 그리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모든 연령대의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저녁을 선사합니다. 다카파나 곳곳에서 눈부신 대형 조명 설치 작품, 인터랙티브 조형물, 라이브 공연,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2일 일요일까지 오후 5시에서 10시까지 다카파나 허츠메레 그린, 센츄럴 허츠메레 로드, 포토 스파크, 앤드 그리고 와이하라 리키 엔젝 스퀘어에서 있습니다. 앵코 로워마 송안내입니다. 최신 전시 앵코르를 기념하는 특별한 날에 가족 친화적인 무료 행사들을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음악을 즐기고 추억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프로그램은 어린이를 위한 음악 테마, 스토리텔링 기간, 록앤론 포토부스, 무료 스크린 프린팅 디자인, 큐레이터 투어, 이야기 필수입니다. 라이브 음악 공연이 있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센츄럴 시티 라이브러리 오클랜드 시티 센터에서 있습니다. 원 모아 송 록앤롤 포토부스 안내입니다. 좋아하는 음악 기념품과 함께 무료 사진 촬영을 위해 꼭 방문해보세요. 더욱 멋진 사진을 원한다면 좋아하는 뮤지션처럼 차려입고 전시 분위기를 만끽해볼 수 있습니다. 록스타처럼 포즈를 취하고 재미있는 사진을 찍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록앤롤 소품이 준비되어 있어 완벽한 사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 행사는 앙코르 원 모아 송 전시 기념 무료 이벤트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7월 25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센츄럴 시티 라이브러리 오클랜드 센츄럴 시티에서 있으며 레벨 2 아티룸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프리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